요한계시록 60번 메시지 새 예루살렘 두 번째 역대로 계시록 21장의 의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춰져 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장들을 매우 천연적인 방식으로 이해하여 그것을 물질적인 성에 대한 묘사라고 여겨왔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정금성과 정금길에 관한 복음 찬송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계시록의 첫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표적들에 의해 알려졌다고 말합니다. 만일 이 책을 이해하려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모든 표적들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장에 있는 일곱 금등대들과 12장에 있는 우주적이며 빛나는 여자는 표적들입니다. 더욱이 이 책에서 그리스도는 사자와 어린 양이라고 불리우는데 그 영호들 역시 표적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성 전체는 하나의 표적입니다. 역대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관해 말해온 바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관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간다고 말할 때 그것은 높은 탑과 종이 있는 목조 건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념에서는 그런 류의 건물이 교회입니다. 심지어 어떤 시대 도표는 교회를 나타내는데 뾰족한 탑이 있는 건물의 그림을 사용합니다. 그러한 것은 예배당일지는 모르나 확실히 교회는 아닙니다. 지난 19세기에 읽혀졌던 형제회는 교회에 대한 발전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믿는 이들이 함께 모일 때 그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비록 이런 이해는 옳긴 하지만 다소 얕은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가령 1,000명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는데 그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비난하며 육안에서 살고 있다 합시다. 그것이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도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육체의 모임입니다. 어떤 교회의 당회 모임에서 그 당회의 한 위원이 다른 사람을 향해 심지어 성경을 집어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임은 결코 교회의 집회가 아닙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 교회는 빛나고 순수하며 빛을 발하는 금등대로 상징됩니다. 주님은 교회를 상징하는 데 등대를 사용하시는데 이는 교회가 심오하고 비밀스러워서 인간의 언어로 알맞게 묘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교회를 나타내시는데 표적과 상징을 사용하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교회가 금등대라는 것을 볼 때 당신은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교회를 정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다면 당신은 여전히 그렇게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비밀스럽고 신성하고 순수하므로 사람의 말로 그것을 적절하게 정의 내릴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신약의 어디에서도 우리는 교회에 대한 완전한 정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곧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충만이란 말은 무엇을 의미하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교회라는 용어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몸, 충만, 만물 안에서 만물을 등의 용어를 이해하기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궁극적인 결론인 계시록에서 많은 표적들이 영적 실제들을 전달해주기 위해 사용됩니다. 교회가 금등대라고 말할 때 우리는 교회가 실제로 일곱 등을 가진 받침대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묘사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네 발과 하나의 꼬리를 가진 문자 그대로의 어린 양이 아닙니다. 성경의 상징물들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얼마나 그릇된 것입니까? 어린 양이란 주님에 관한 그 무엇을 가리키는 하나의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이 교회를 금등대로 묘사할 때 그것은 교회가 신성하고 순수하며 또한 어둠 속을 비추는 빛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금등대라는 것에 대한 의미요 참뜻입니다. 새 예루살렘성 역시 하나의 표적이며 모든 것을 표함한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이해하려면 우리의 생각이 반드시 완전히 새롭게 되어야 하고 비춤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대로 새 예루살렘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혹자는 예루살렘이 실제로 정광형의 물질적인 성이라고 주장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천연적인 관념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의 표적으로서의 새 예루살렘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분의 거처인 하나님의 영원한 건축을 상징하는 표적입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영원한 건축은 물질적인 장소가 아니오, 오히려 그것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성이기는커녕 그것은 그분의 신성한 생명으로 짜여진 하나의 실체입니다. 이것은 심히 비밀스럽고 깊고 심오하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는 그것을 적절하게 묘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하나의 그림, 곧 하나의 표적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이런 원칙을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각종 세부사항들과 여러 방면들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구속받은 자들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구성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모든 구속받은 이들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구성체입니다. 그것이 그러한 구성체라는 사실은 그것이 살아있는 건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있는 건물이라는 사상은 계시록에서 처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기 위한 재료로 여겨졌음을 봅니다. 성경은 두 가지 중요한 것들, 즉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건축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에는 창조가 있고 끝에는 건축이 있습니다. 이 양끝 사이에는 하나님의 건축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창조 시 하나님은 건축 재료들을 산출하셨습니다. 건축하는 역사를 수행하심에 있어서 그분은 이 모든 재료들을 그분의 건축인 하나의 단위 안으로 끼워 맞추십니다. 창세기 2장에는 창조된 동산이 있고 계시록 21장에는 건설된 성이 있습니다. 동산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뭔가 자연적인 것이며 성은 그분에 의해 뭔가 건축된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자연적인 동산이 아니라 건축된 성입니다. 창세기 2장에 있는 동산 안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 근처에는 네 방향으로 흘러가는 하나의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의 흐름에 의해 우리는 금과 베들레헴과 보석 곧 호마노를 얻습니다. 여기서 베들레헴은 진주 같은 물체를 형성하기 위해 딱딱하게 굳어진 나무에서 채취한 수지입니다. 성경에서 맨 처음 언급된 돌은 평범한 돌이 아니라 보석의 예표인 호마노입니다. 창세기 2장에 있는 세 가지 귀한 재료들, 즉 금과 베들레헴과 호마노는 무엇을 위해 사용되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 전체를 읽어야 합니다. 대제사장의 흉패에는 열두 보석이 박혀 있었는데 그중 첫 번째가 홍보석이고 마지막이 백옥이었습니다. 이 열두 보석 가운데 호마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의 흉패가 창세기 2장과 계시록 21장 둘 다에 관련되어 있음을 가리키는데 왜냐하면 창세기 2장에는 호마노가 있고 계시록 21장에는 벽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의 흉패와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들이 새겨진 두 호마노 석에 대한 묘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의 축소판을 봅니다. 흉패와 견대의 보석들은 모두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속받은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것임을 상징합니다. 흉패 위에 열두 보석들은 금 안에 고착되어 있었으며 금판이 모든 보석들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이것은 하나님의 건축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 흉패는 하나님을 표현한 하나의 건축이었습니다. 흉패 위에는 또한 우림과 둠밈이 놓여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우림은 빛을 뜻하고 둠밈은 온전함 혹은 완전함을 뜻합니다. 오래전에 나는 둠밈이 히브리어 알파벳 중 네 글자가 새겨진 보석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인 저자가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흉패 위에는 열두 보석에 새겨진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 지파들의 이름들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22 글자 중 오직 18 글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의 흉패 위에는 이 네 글자가 빠뜨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글자들은 둠밈 위에 새겨져 있었으므로 이 돌이 흉패에 부착될 때 완전함과 온전함이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히브리어 알파벳에 완전한 22 글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림은 빛을 발하기 위해 흉패에 부착되었던 돌이었습니다. 이 글을 쓴 그 저자는 계속해서 대제사장이 주님 앞에 갔을 때 흉패 위에 있는 각각의 글자들을 가진 어떤 보석들이 빛을 내고 또 다른 때에는 그들 자신의 글자를 가진 다른 보석들이 빛을 낸다고 말했습니다. 그 대제사장은 여러 보석들이 빛을 낼 때 그 보석들로부터 모든 문자들을 적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단어들과 문장들을 형성했습니다. 결국 그는 주님으로부터 완전한 메시지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흉패 위에서의 빛비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사상과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셨고 대제사장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건축의 축소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건축, 곧 교회를 통하여 압니다. 창세기 28장의 기록에 따르면 탈취자 야곱은 신생한 꿈을 꾸었었는데 그 꿈에서 그는 땅 위에 세워진 사다리가 하늘에 닿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에서 깨었을 때 그는 그 장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베개로 사용했던 돌을 취하여 기둥으로 세우고 그것에 기름을 부은 다음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돌은 또한 스가랴서에서도 언급됩니다. 스가랴 4장 7절은 머리돌을 말하고 있고 3장 9절은 일곱 눈을 가진 돌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있는 돌은 기초석도 아니고 모퉁이 돌도 아닙니다. 그것은 일곱 눈을 가진 머리돌입니다. 이 일곱 눈은 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일곱 눈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이같이 일곱 눈은 돌을 사자이기도 한 어린 양에 결부시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사자, 어린 양, 돌에 대해 말합니다. 베드로가 주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은 그의 이름을 시몬에서 돌을 의미하는 개바로 바꾸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계시를 받은 후 주님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하나의 돌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구절에 돌과 반석이 있습니다. 후일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분에게 나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처소를 건축하기 위한 돌들이라는 관념은 계시록에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약과 신약 어디에서나 발견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동일한 관념을 가졌었는데 그 장에서 그는 교회는 하나님의 농장이요 하나님의 건축이며 그는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에서 그는 또 우리에게 건축 역사에 사용하는 재료들에 관해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축하지 말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돌에 관한 모든 부분의 말씀들을 함께 둔다면 우리는 보석들이 하나님의 구속받고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모든 돌들은 하나님의 구속받고 거듭나고 변화된 성도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돌들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변화의 과정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건축으로 건축되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건축하십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한 무더기의 재료들이 아니라 건축된 재료의 구성체입니다. 새 예루살렘성 전체는 하나님의 구속받고 거듭나고 변화된 모든 성도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건축, 곧 살아있는 구성체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열두 대문 위에 있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열두 이름으로 대표됨. 새 예루살렘은 먼저 구약 성도들로 구성됩니다. 이것은 21장 12절로 입증되는데 그 구절은 이스라엘 자손의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 그 성의 대문들 위에 새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각 대문마다 한 지파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그 성의 대문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임을 상징하는 표적입니다. 우리는 금등대인 교회의 의미가 비추기 위해 빛을 발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대문들의 참뜻과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문들은 먼저 그 성을 위한 번식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며 그런 다음에는 성으로 들어가는 입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어떤 것이 문들을 통해 들어올 수 있기 전에 반드시 어떤 것이 그 문들에서 나가야 합니다.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은 어떤 것을 그 문들을 통해 다시 가지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들은 먼저 번식의 방법으로 기능을 하며 그 다음에는 입구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복음이 먼저 유대인들에 의해 전파되고 번식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와 바울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즉 기쁨의 통보는 유대 민족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파와 확산을 위한 문들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소선지자들을 포함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전파자들입니다. 이사야는 상당히 많은 말씀을 전파했으며 심지어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독특한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침례자 요한과 그 사도들 역시 모두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문들인데 그 문들을 통해 새 예루살렘의 풍성이 인류에게 공급됩니다. 이 문들로부터 나온 공급은 하나의 결과를 낳았는데 이 결과는 곧 사람들이 복음 전파를 통해 안으로 이끌어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유대인의 문들을 통해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비록 어떤 이들은 이런 용어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확실히 나는 그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나는 이방인의 문을 통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 한 지파의 이름을 가진 문을 통해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영국인의 이름이나 독일인의 이름이나 기타 이방의 이름을 가진 문을 통해 들어왔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그런 이름들이 없습니다. 문들에 관한 한 오직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번식과 들어감을 위한 문들입니다. 이미 보았듯이 이 이름들은 구약의 성도들이 그 성의 구성원들임을 상징합니다. 신약에 믿는 이들은 열두 기초석 위에 있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이름으로 대표됨. 14절은 또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고 말합니다. 열두 사도의 이름이 성곽의 열두 기초석 위에 있다는 사실은 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구약의 성도들 뿐 아니라 사도들로 대표되는 신약의 성도들로 구성되었음을 가리킵니다. 신약에 믿는 이들은 문들을 위해 있지 않고 성곽, 벽을 위해 있습니다. 문들은 번식과 들어감을 위한 것이지만 성벽은 분리와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다른 메시지에서 우리는 문들과 성곽을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보물들로 건축된 새 예루살렘성은 보물들로 건축되었습니다. 그것은 세 종류의 고귀한 재료들로 건축되었는데 이는 삼일 하나님에 의한 건축물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 본체와 그 길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의 상징인 금은 본원이신 아버지를 상징하며 그 성 본체의 존재를 위한 요소를 산출합니다. 두 번째로 성의 열두 문은 아들의 죽음을 이기심과 생명을 나눠주는 보화를 상징하는 진주들인데 그것을 통해 성으로 들어오는 입구가 확보됩니다. 성곽과 그 기초는 보석들로 건축되었습니다. 보석은 구속되고 거듭난 성도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초소의 건축을 위한 보석들로 변화시키는 그 영의 역사를 상징하는데 이는 그들로 그분의 침투하는 영광 안에서 단체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이 세 가지 보물들이 단지 재료들에 불과했지만 새 예루살렘성 안에서는 이 세 가지 고귀한 재료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즉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을 성취하기 위해 건축되었습니다. 성 본체를 위한 금. 새 예루살렘은 정금의 산입니다. 정금의 산인 새 예루살렘은 궁극적이고도 유일하며 영원한 금등대입니다. 예표상 금은 신성한 본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금은 순수하고 투명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으로 건축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을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것에 부합되지 않은 어떤 것도 거절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역시 벽돌이나 진흙이나 목재가 아닌 하나님의 본성으로 건축되어야 합니다. 열두 기초석을 위한 열두 보석들. 19절과 20절에서 우리는 성곽의 기초들이 보석들로 단장되어 있음을 봅니다. 이것은 열두 사도들이 보석들로 변화되어 성의 열두 기초석이 되었음을 가리킵니다. 성곽을 위한 벽옥. 18절은 그 성곽의 건축 재료는 벽옥이며 라고 말합니다. 벽옥은 하나님의 외관입니다. 그러므로 벽옥으로 된 성곽은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인 온 성이 하나님의 외관을 지니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 성이 같은 모습, 즉 벽옥의 모습을 갖고 있음을 보고 경탄에 마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같은 것을 말하고 같은 것을 표현하며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기독교는 이와 상당히 다른데 이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각각 그 자신의 색깔과 그 자신의 의견을 갖고 있으며 또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한 모습, 한 표현, 한 색깔만 갖고 있습니다. 열두 문을 위한 열두 진주. 21절은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라고 말합니다. 이같이 심지어 성의 문들조차도 보물들로 건축되어 있습니다.